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세상에 등장하게 될 모든 패권 국가들을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등장한 금신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7장으로 들어와서는 패권 국가들의 잔인함과 그리고 그들의 포악함을 흉악한 네 짐승으로 역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는 7장에서 보여준 묵시의 한 부분이 역사적으로 더 확대되고 구체적으로 부연되어서 묘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장에서는 세속에서 격돌하는 두 제국을 숫양과 숫염소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모든 패권 제국들의 운명과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핍박과 환난들을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의 새로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벨사살 왕의 통치 3년에 이상이 내게 나타났다. 나는 다니엘이다. 처음에 내게 나타난 후에, 그리고 내가 이상 중에 보았다. 그리고 내가 볼 때에 그것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에, 그리고 내가 이상 중에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을레 강가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내 눈두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강 앞에 한 숫양이 서 있다. 그리고 그것에게 두 뿔이 있다. 그리고 그두 뿔은 높고 그 하나는 다른 것보다 높다. 그리고 높은 것은 뒤에 자란 것이다. 내가 바다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받는 숫양을 보았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그것 앞에 서 있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의 손으로부터 구할 자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의 뜻대로 행한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되던 해에 다니엘은 첫 번째 묵시를 받았고 다시 시간이 흘러 벨사살이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다니엘은 두 번째 묵시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묵시가 임박한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이어 등장하는 패권 국가들의 연이은 종말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포괄적인 예언이었다면 두 번째 환상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대와 파사 제국과 뒤를 이은 헬라 제국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런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묵시는 다니엘 시대에서 그리 머지않은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단지 성경은 그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진행되어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어떤 궁극적인 방향으로 주도하시고 섭리해 나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역사의 한 점과 같은 짧은 시간을 살다가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존재들이나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그 역사의 흐름을 신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을 이겨나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자 함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묵시를 받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를 받았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다니엘이 받은 묵시를 통해서 선명하게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역사가 그냥 인간들에 의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권력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정치가들에 의해서 쓰여져 내려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역사하고 섭리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묵시를 받았을 때의 장소와 시기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 기록 중에 상당 부분이 세속의 역사적 기록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 증거를 보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사건들이 명백히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거하고 있을 때 을레 강변에서 이 묵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늘날에는 페르시아만 북쪽에 위치한 지금의 이란 남부지역 쿠지스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수산성은 한글 성경은 수산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본 이름은 수사이고 수사는 당시 엘람도의 수도였고 후에 바사제국의 4대 수도 가운데 하나가 되는 중요한 지역으로 그 지역이 부상하게 됩니다. 을레 강변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수산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코아스페스 강과 코프라테스 강을 연결하는 지금은 그곳에 인공 운하가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곳을 가리키는 실제적인 지역입니다. 이 장소가 다니엘이 받은 이상 속에 등장한 지역인지 아니면 다니엘이 이곳에서 묵시를 받았다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은 허구가 인간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 묵시는 그 묵시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두 뿔을 가진 수양의 모습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두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쪽 뿔의 길이가 다른 한쪽보다 더 길었다고 했습니다. 더 긴 뿔은 나중에 나온 뿔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두 뿔은 20절에 가브리엘 천사의 해설을 통해 보듯이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뿔 가운데 뒤늦게 나온 더 큰 뿔은 메대보다 더 강성했던 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수양이 서북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고 있었는데 이 숫양을 이길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 숫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저돌적으로 행했고 자기의 강력한 힘을 스스로 그렇게 뽐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양이 서북 남을 들이받았다고 했는데 선은 바벨론을 비롯한 리디아, 이오니아, 트라케, 마게도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북은 당시 코카소스 산맥 카스피 지역과 또 카스피의 동쪽에 스키타이족이 거주하는 지역과 아랄해에 이르는 옥서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남은 바벨론 제국의 남부로 네게부 광야와 넓게는 애굽, 에티오피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지역이 모두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지가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방향의 모든 나라와 지역들을 뿔로 들이받았다는 것은 이 나라들을 모두 무력으로 점령하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막을 다른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감히 페르시아와 맞서고자 하는 나라들 역시 당대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당대 신흥 제국으로 그들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많은 나라와 도시들을 공략했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아와 파사에 몰락당한 것도 이제까지 다 어떤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전술로 예상밖의 기습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매우 강력한 군사력과 비상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스스로 강대해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 제국은 스스로의 힘을 믿고 그렇게 기고만장해져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듯이 영원히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기륭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그리고 이 세속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묵시의 내용을 보면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암염소들의 수렴소가 서쪽으로부터 온 땅의 표면들을 넘어왔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닿는 자가 없다. 그리고 수렴소는 그것들의 눈들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강 앞에 서 있는 내가 본두 뿔의 주인인 수량에게까지 왔다. 그리고 그것이 힘의 분노 중에 그것에게로 달렸다. 그리고 내가 수량 가까이에 도달하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에게 격노했다. 그리고 그것이 수량을 세게 쳤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의 뿔들 둘을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그것 앞에 설 힘이 숫양에게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땅 쪽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을 짓밟았다. 그리고 숫양에 대해 그것의 손으로부터 구출할 자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암염소들의 수렴수가 무척이나 크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거대할 때에 그큰 뿔이 깨졌다. 그리고 그것 대신에 현저한 넷, 그것들이 하늘들의 네 바람들로 자라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묵시 가운데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에 닿지 아니하여라는 의미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날렵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순식간에 온 세상을 휩쓸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다고 했죠. 서편은 당시 파사 제국의 서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지중해의 북쪽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헬라 제국의 통치자가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을 숫양으로 표현한 반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는 숫염소로 표현한 것은 헬라 제국의 바사 제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냐와 헬라 제국의 통치자 알렉산더는 즉위한 후 4년 만에 메대와 파사 연합군을 괴멸시키고 동쪽으로 인도까지 점령한 대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두드러진 뿔인데 이 정체가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수렴소에게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뿔이 있는데 기형적으로 하나의 뿔이 더 있다는 것은 알렉산더의 존재가 그만큼 역사 속에 독보적이었고 탁월했다는 것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것입니다. 두 뿔을 가진 수렴소가 강가에 서 있는 양에게로 분노를 가지고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다니엘은 묵시 속에서 보게 됩니다. 빠르게 달려갔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게도냐 군대가 얼마나 저돌적이고 탁월한 기동력을 가졌는지를 짐작하게 해주고 숫염소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의 군대가 숫양으로 상징되는 바사 제국을 단번에 침략을 해서 정복해 버린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BC 336년 바사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를 이수스 전투, 아레벨라 전투에서 잇따라 격파함으로 메대 바사 제국을 마침내 정복하게 됩니다. 성난 숫염소는 숫양에게 돌진해서 숫양의 두 뿔을 꺾으려 할 때, 이 숫양은 대적할 힘이 없어서 숫염소에게 무참하게 제압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를 도울 다른 나라들이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의 묵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페르시아의 해가 저물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권 국가의 정복자로 헬라의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될 것을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때가 있으면 비참하게 추락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강력했던 고대의 제국과 교만한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고 누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앞에 모두가 굴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세속의 역사는 우연의 산물들이 아니라 모두가 친밀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과 각본대로 그렇게 쓰여졌던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성도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인생들이 결코 깨달아 알수 없는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권력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나라가 나라와 전쟁을 하고, 다시 평화를 되찾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실패와 시련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한 배신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시며, 또 어떤 순간 그 고통스럽기만 하던 날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마음껏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 날들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곤고하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사람이 어떻게 행함으로 인해서 되어질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굳게 했다가 다시 곧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도 했다가 곤고하게도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가 주도하려고 하면 엉킨 실타래처럼 점점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아야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보다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일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지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고 어떤 메시지를 듣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자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성경의 진리와 시대의 벽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막강해 보이던 정복자 알렉산더도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역사의 무대에서 하루아침에 퇴장하게 됩니다. 숫양을 무참하게 짓밟은 숫염소는 자 이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어지는 묵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8절에 숫염소가 온 세계를 정복하여 스스로 그 막강함을 뽐내고 있을 때 그 큰 뿔이 마침내 꺾이게 되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염소 즉 헬라 제국이 가장 번성하고 흥황할 무렵에 이 큰 뿔이 꺾이게 됐다라고 예언합니다. 그 큰 뿔이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 마게도냐에서 시작된 정복 전쟁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전 유럽과 인도까지 대제국을 건설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그 제국이 가장 강성하고 거대해졌을 때 그 뿔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 그는 정복전쟁을 마치고 귀국을 하던 중에 BC 323년 33살에 이른 나이에 돌연 열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대제국의 권세와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권력과 그 영광은 언제나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를 그렇게 강력했던 정복자를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사악한 헤롯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리석게도 자기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시자 벌레가 먹어서 하루아침에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 땅에서 차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께서 그 생명을 다시 거두고자 하실 때는 누구도 그 명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인 듯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집착할 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마침내 그 인생을 거두어 가신다면 결국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정복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이른 나이에 죽임을 당하게 된 일은 모든 이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와 생명의 그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의해서 존재하고 모두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큰 뿔이 꺾이고 난 이후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들을 향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저한 뿔 넷이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두 아들은 권력투쟁 중에 모두 암살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가 죽은 지 22년 후에 헬라 제국은 그의 신복 장군들이었던 셀류쿠스,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에 의해서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동방 지역과 남부 시리아, 팔레스타인 애굽 지역,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그리고 소아시아로 쪼개어져서 네 개의 나라들로 통치되기에 이릅니다. 내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하늘 사방을 향하여라는 말은 하늘들의 내 바람들로 하늘의 내 바람들을 향하여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분열된 내 나라들이 마치 하늘을 향해서 바람이 불듯이 폭발적으로 사방으로 그 영토를 확장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묵시를 통해 본 성경의 이 기록은 성경이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역사를 고대의 근동 지역의 역사를 공부해 보셔도 중간사를 공부해 보셔도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래도 성경의 기록이 허구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거짓이라고 여기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들이 쓰여졌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한낱 인간 따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로부터 한 뿔이 작은 것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탁월하게 자랐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들의 군대까지 자랐다. 그리고 그것은 그 군대로부터와 그 별들로부터 땅 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을 짓밟았다. 그리고 그 군대의 주재에게까지 그것이 자라났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상번제가 올려졌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장소가 끝났다. 그리고 무리가 중에 상번제 위에 주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를 땅에 내던진다. 그리고 그것은 행한다. 그리고 그것은 번영한다라고 또 어떤 새롭게 출현한 어떤 정체에 대해서 다니엘의 묵시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뿔이란 염소가 가진 그 뿔이 꺾이고 새롭게 도단한 현저한 네 개의 뿔들 가운데 하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하나의 작은 뿔이 남편과 동편과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은 뿔이 역사 속에서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헬라가 네 개의 국가로 분열된 이후에 그 가운데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권위는 모든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의미는 신이 나타났다. 장엄한, 찬란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름부터가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입니까? 작은 뿔로 묘사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데 남쪽에는 톨레메 왕조에 속한 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쪽은 페르시아가 장악한 지역으로 엘리마이스와 아르메니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이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정복전쟁을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10절에서 12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늘 군대의 의미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군 천사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가 공격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파괴하고 약탈했으며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매수한 메넬리우스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급격히 헬라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군대의 주제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폐지를 시켜버리고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금제단, 금촛대, 기명들, 전설병, 상 등을 모두 다 파괴하고 성전의 금장식을 모두 다 벗겨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고 전리품들을 불태웠고 성전의 모든 벽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소를 제우스의 신전으로 만들어서 신당과 제단을 세우고 심지어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성소에 뿌리고 돼지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신성모독의 극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금지시키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의 영혼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더럽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린한 그 이유를 12절에서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범죄함을 인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핍박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절기가 폐지되기에 이른 모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잔인하고 포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해서 그를 도구 삼아 처절하게 이스라엘을 응징하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한 세속의 통치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이 사악하고 참남한 죄악이 마음껏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자행됐고 그 모든 일들은 이 잔인한 독재자의 권력자에 의해서 뜻대로 형통하게 다 진행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성도는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고 당대 악인은 득세하여 득의 양양하게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그 악한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배함을 잊어버릴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는 이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것을, 아니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에게 묵시를 통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모든 그 제사가 돼지의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역사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대가로 지불됐는지를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과 쾌락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가 이토록 급격히 무너지고 있고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섭리에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이 시대에 또다시 이토록 어두운 먹구름을 서서히 몰아오시는지를 부디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그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의 역사는 또다시 순환되고 반복되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내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더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해석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신 한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한 분께서 어떤 분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기를 상번제와 황폐하게 하는 그 범죄 그리고 성소와 무리에게 짓밟음을 주는 것의 이상이 언제까지.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2400의 아침 저녁 그때 성도가 의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묵시 속에 두 천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와 다른 거룩한 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두 천사가 대화를 하는 내용을 엿듣게 됩니다. 두 천사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의 핵심은 매일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중단된 사건과 성소의 제단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는 일과 이렇게 성소와 백성들이 짓밟히게 되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관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성전의 제사가 폐지되고 성소가 유린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데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심히 비통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두 천사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한 유대인의 이 박해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제 다니엘은 한 천사의 입을 통해서 그 기간이 2300주야가 된다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정확히 6년 110일이 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가 죽은 시점까지가 대략 7년쯤 지나간 것으로 볼 때 이 예언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티오쿠스의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행위에 대해서 결국 유대의 마카베오 가문은 반란을 주도하게 되고 오랜 투쟁 끝에 결국 마카베오 가문의 반란은 셀류쿠스 왕국의 군대가 유다에서 모두 쫓겨나게 되는 것으로 결말이 나게 되고 BC 164년 성전은 다시 정화되고 정돈되는 이런 사태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거룩한 성전을 유린한 참남하고 사악한 죄를 저지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해 자신의 나라에서 전투를 하던 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악인의 생명을 가차없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 바로 그 예언을 들은 것이죠.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신성 모독적인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다시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사건들이 모두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고 성전이 다시 회복된 날을 기념해서 한우카의 절기로 그날을 정해서 지금도 이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 시대든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악한 권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히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다 되고 교회와 성도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혹한 핍박과 환난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른 믿음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엄중한 진리를 이 죄악으로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러한 역사의 기록을 통해 이 역사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을 이 묵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같은 일들은 반드시 재현될 수 있는 일들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또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자리는 매우 치열한 환경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게 될 때가 다반사입니다. 안락한 집을 장만하고 결혼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여러 문제들에 과도히 집착하는 것을 통해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내세 신앙의 정서가 그 거룩한 정서로 견고하게 무장되는 일과 우리가 거리가 먼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처럼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도 모두 거부하고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 평탄하고 순조로우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보다는 하나님과 기어이 더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적들에게 언제나 둘러싸여 있고 그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뛰어넘어 지체들을 사랑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완패를 당하기 십상인 냉혹한 현실들을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진력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평생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성경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니엘이 본 이 모든 묵시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십시오. 그 도에 복종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서 올바른 진리로부터 멀어진 신앙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주의를 하나님 앞에 송수하시고 신앙을 회복하시고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시 권력과 권력이 나라들과 나라들이 격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뿔들이 세워지고 꺾여지면서 숫염소와 숫양이 치열하게 부딪히며 여전히 알렉산더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사악한 권력의 뿔들이 날카롭게 돋아있는 이런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핍박과 박해가 준비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요하던 인생 속에서도 미래의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든 뿔들이 솟아나게 될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세속의 제국의 흥망과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재나 미래에 닥치게 될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암이 발견되어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질 수 있고 모두 장성한 자녀들이 집을 떠나 고독과 허전함과 싸우게 될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프거나 연로하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단 하루도 감당하기 힘든 이런 힘겨운 날들을 보내야 되는 일들이 지루하게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우울증이나 절망, 자기 연민과도 씨름해야 되고 심지어 자살에 대한 충동까지도 싸워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괴로움을 이겨나가야 할 때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침내 모든 뿔들을 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뿔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뿔들을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정복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악한 세력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들을 역사에 등장시키기도 하고 그 역사에서 소멸시키기도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기도 할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도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시점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패역하고 강팍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급격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피를 토하듯 그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서 촉구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울부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리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명예입니까? 하나님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되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몰려오고 슬픔이 될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속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제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고집과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원한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되었듯이 오늘도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아직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사시는 겁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나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 우리를 마침내 이 세상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